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00주년 기념교회에 참석하시는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있지만 그 중에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은 주일 예배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잘 지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아시겠습니다만은 1부, 2부 예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전, 30분 전 미리 오셔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로 찬양과 묵상으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오전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36개 부서에 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처럼 주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앞자리부터 앉아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십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분위기도 그렇거니와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엎드린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활 속의 한 부분이지만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알아서 작고 소박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감사와 감격으로 때로는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응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구하고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뜻을 드리고 전 인격을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분들에게 오늘도 그 소원을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한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벌써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기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인기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며 할 일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직하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그러나 소원도 없고 목표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고작 어차피 하루에 3일, 하루에 3끼 먹고 자는 일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거 별로 그렇게 귀한 일도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탕진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인생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할 일이 없어 놀아본 사람은 노는 것만큼 힘들고 고달픈 일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이 있다면 너무 할 일이 많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겠습니다. 언제 기력이 다하고 기회를 놓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또한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서 선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그런 가사도 있지만 없기 때문에 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봉사의 자리를 내어주신다고 한다면 가진 물질로 명예로 건강과 젊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많은 일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큰 회개와 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까지 자신에 대하여 늘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생각해 볼 때 없는 것뿐이요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좋은 배경에 많은 것으로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욕심껏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이웃들도 모두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생각이 늘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감사도 그리고 불평도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사실상 불평불만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 생각에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수를 받는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되 반만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처럼 누구보다도 멋있는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남다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이게 아닌데 하는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마음 한구석을 충동질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께 붙잡힌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된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꼭 그런 심정이었는데 덜 깨진 그릇이 그날 완전히 깨진 느낌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꼭 붙들려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착각 속에 머물고 있던 사람인 것을 그 시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근본적으로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바치지 못한 이유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생각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붙잡힌 바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스치며 지나가게 하신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가장 큰 배려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라고 한다면, 내가 만난 사람을 그냥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좀 더 잘해줄 수 있었고, 좀 더 도와줄 수 있었고, 좀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었고, 좀 더 한 번 더 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과 이웃을 그냥 평범한 만남으로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좀 더 의미 있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과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 일에 대해서 눈물로 통회하고 주신 은혜를 길가에 널려 있는 돌처럼 취급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감사요, 모든 일이 주님 주신 은총이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큰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쓰시겠다고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인간을 주님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여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만일 그 많은 기회와 사람들을 주님 주신 은총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는 그런 생각에 한없는 회개와 결단으로 또 감사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조금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의 삶이 있을 뿐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 제목을 정할 때 혹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중요한 자기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도 자기의 뜻만을 관철하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놓인 유익만을 구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요,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이 되어서 막상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심지어 고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귀중한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 속의 이 현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참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교회에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갈까 말까를 생각하며 망설이고 그러다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곳으로 갈까요? 저곳으로 갈까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만 합니까? 매 순간 선택의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답을 주님께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이르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생애 가장 큰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일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이었는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동산을 내려오셨습니다. 동산을 내려오셨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에게 잡혀 그냥 묵묵히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몇 명 안 되는 무리들쯤이야 넉넉히 물리치고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을 빼어든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은 밤새 기도하시며 얻은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결단이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것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으로 가야 할지 저곳으로 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목표가 있고 뜻이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꼭 필요로 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모두가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적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나를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선택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모두에게 있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선택하며 결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찾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얻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수고를 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찾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얻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몫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우상제단을 완전히 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힘이 모자라서일 수도 있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 인간의 형편과 처지가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서도 우리가 질까봐 두려웠고 전쟁을 하면서도 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파하고 우상을 깨부수고 모두가 살육해야 되는데 남겨두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쓰려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같은 것을 꾸짖으셨던 그런 사사기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따라 편리하게 해석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사고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고의 관점이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구원받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순종하기까지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절박하게 원치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불신이요, 부족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문이 열리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을 밝혀주고 계시지만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흔히 물질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더라, 혹은 명예를 주셨다더라, 이런 일반적인 생활을 벗어난 일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만났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진 말씀 가운데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생활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때에 그의 방법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응답의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에게 나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나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사랑 안에서 수용할 것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수용하고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건 없는 순종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변화되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올 때 전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바꿀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을 통해서도, 새벽에, 밤중에, 한낮에도, 들에 핀 꽃이나 짐승이나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가 택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다가오셔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찾는 사람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목적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 앞에 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살았으며 기도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